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자기야!
KBS 오디오북
뭉우리 돌의 바다 김동우 글 성우 이수환 읽음 당시 잉그라함 학교 교장은 미국인 프랭크 윌리엄스였는데 그는 1906년 충청남도 공주에 영명학교를 설립하는 등 35년간 한반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영명학교는 유관순 열사의 모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윌리엄스는 파란 눈의 한국인이었다. 끔찍이 한국을 사랑했던 윌리엄스는 1940년 11월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된다. 그리고 일본 고베를 거쳐 인도로 향한다. 교육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인도에서 한국 광복군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극적인가. 우리말이 유창한 미국인 감리교회 선교사와 인면전고 공작대의 첫 만남은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순간이었을까. 그들은 혹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진 않았을까. 전장에서 찾은 명분. 훈련을 마친 인면전고 공작대는 인도 동쪽 끝 임팔 전선에 투입돼 버마 탈환 작전 등에 참여한다. 임팔은 남쪽으로 방글라데시, 동쪽으로 버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마니푸르주의 주도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제4군단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특히 1944년 3월부터 7월까지 영국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밀고 밀리는 치열했던 임팔 대회전의 최전선이기도 했다. 이 전투는 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당시 영국군은 버마를 점령한 뒤 중국군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다. 일본군은 이걸 막고 인도로 진출하려는 상황이었다. 이 치열했던 전투에서 인면전고 공작대는 최전선 임팔 등에 분산 배치돼 각종 심리전 등을 전담한다. 공작대원 중 일부는 영국군 제17사단을 따라 버마 티딤 지역까지 진격해 들어간다. 그러자 일본군 33사단이 거세게 포위 공격을 퍼붓는다.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두 개 연대를 동원했는데 그중 한 개 연대는 영국군의 배후를 차단케 하고 다른 한 개 연대는 측면을 공격하는 고립 작전을 구사한다. 영국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악전고투하게 된다.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3월 13일 전원 철수 명령이 하달된다. 일단 임팔로 퇴각해 전열을 정비하란 명령이었다. 그런데 어디로 후퇴를 해야 할지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퇴로가 차단된 것으로 본 것이다. 자칫 부대를 잘못 움직였다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영국군 17사단은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도가니 된 생쥐꼴이 돼버린다. 이때 인면전고 공작대 문흥국 부대장이 혜성처럼 등장한다. 그는 노획한 일본군 작전 문서 등을 세밀히 판독하고 포로 신문 등을 통해 일본군 병력 배치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한다. 문 부대장의 분석대로라면 일본군 포위 병력은 예상보다 적어야 맞았다. 정보 분석 결과가 사단장에게 즉각 보고된다. 곧바로 철수 방향이 하달된다. 17사단은 조심스럽게 포위망을 뚫고 티딤에서 임팔까지 180km를 퇴각해 4월 2일 전원 무사 귀환한다. 이 직후 영국군 사단장이 직접 문부대장을 찾아 노고를 치하한다.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적 선무 방송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본군 장교 등 30여 명이 귀순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로 미뤄볼 때 인면전구 공작대의 심리전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군으로 싸우고 있던 한인 포로 100여 명을 별도로 수용, 이들에게 특수전 훈련을 시켰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런 인면전구 공작대의 활약에 힘입어 영국군은 1945년 5월 버마 양곤을 탈환한다. 그 직후 인면전구 공작대는 인도로 돌아간다. 얼마 뒤 고대하던 해방이 찾아온다. 영국군은 대원들이 남아주길 바란다. 전쟁은 끝났지만 일본군 포로 처리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임시정부 내에서도 할 일이 많았다. 무엇보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시급했다. 그렇게 인면전구 공작대는 2년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1945년 9월 10일 중국 충칭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로 모두 무사히 복귀한다. 왜 임시정부는 그 먼 인도까지 광복군을 보냈던 걸까?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참전국 지위에 있다. 연합군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이를 인정받는 건 전후 강대국들에게 자주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카드였다. 인면전구 공작대는 참전국 지위를 얻기 위한 강력한 명분이었다. 임시정부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독립에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다. 인면전구 공작대는 이런 노력의 산물인 셈이다.
KBS 오디오북!
한지성, 비운의 독립운동가. 2020년은 인면전구 공작대와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우리 정부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영국군과 공작대 사이를 오가던 캐나다 출신 연락장교 롤런드 베이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다. 베이컨 대위는 1931년 캐나다 선교사의 딸 펄 맥네와 결혼 후 10년간 우리 땅에서 감리교회 선교사로 활동한다. 그러다 1941년 추방돼 가족과 함께 인도로 이주한다. 베이컨 대위는 1943년 10월 인도 주재 영국군 장교로 윈스턴 처칠의 기밀 조직이라 불린 특수부대이자 첩보 조직 SOE에 소속돼 인면전구 공작대 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대적 선무 공작과 문서 번역 등을 지원한다. 베이컨 대위는 선교 활동 덕분에 우리말이 유창했다. 인면전구 공작대에게 이보다 좋은 파트너는 없었다. 가슴 아프게도 그는 1945년 3월 13일 버마에서 전사한다. 그럼 우리 정부는 인면전구 공작대 대원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는 아니다. 공작대 대장 한지성이 아직 서훈을 못 받은 대표 사례다. 영국군 연락장교까지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공자가 되는 마당에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느낌이지 않나?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경북 성주 출신 한지성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던 중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에 들어가게 되고 1939년 말 선전주임 등을 맡는다. 1941년 5월에는 외교주임이 된다. 조선의용대는 창립 초부터 주변 세력과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1939년 이후 일제가 동남아로 세력 확장을 서두르자 약소민족과 연대해 항일투쟁을 추진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한지성이 동남아에 파견되기도 한다. 1942년 10월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 활동에 본격 참여하게 되고 이때 한지성은 김원봉, 김상덕, 이정호 등과 함께 경상도 지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된다. 1943년 4월에는 임시정부 선전부 총무과 과장, 선전부 편집과 과원, 선전부 선전위원 등을 겸임한다. 또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성되자 정운조로도 활동한다. 그러다 1943년 8월, 인면전국 공작대 대장으로 인도 땅을 밟게 된다. 한지성은 영국군이 9명의 대원 이외에 추가 인원을 요청하자 1944년 12월 인도에서 중경으로 날아가 임시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한다. 이때 안중근의 둘째 동생 안공근의 차녀 안금생과 결혼한다. 그렇게 한지성은 안중근의 조카 사위가 된다. 안중근의 첫째 동생 안정근의 장녀 안미생이 김구의 장남 김인과 혼인했기 때문에 한지성은 김구와도 혼맥으로 연결된다. 그는 달콤했을 신혼을 뒤로 하고 1945년 3월 충칭에서 다시 인도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한지성은 1946년 민주주의 민족전선 상임위원, 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한다. 1947년에는 인민공화당 서울시 지부장 등을 지낸다. 인민공화당은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김원봉의 조직이다. 이때쯤 한지성은 월북을 선택한다. 그는 1948년 황해도 해주에서 개최된 제1기 최고인민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다. 6.25가 터지고 북한군이 남하하자 서울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다. 전쟁 이후엔 조소친선협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 1958년 말 공직에서 쫓겨난다. 조선의용대로 중국 땅을 누비다 광복군 대장으로 멀리 인도까지 날아간 사람, 그리고 북한에서 숙청당한 비운의 독립운동가, 분단이 낳은 비극의 주인공 한지성. 이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니 마치 아직까지 서운을 받지 못한 또 한 명의 김원봉을 보는 것만 같다. 이젠 만성이 돼버려 잘 느껴지지도 않는 침잠한 슬픔들. 인도에서 우연찮게 인면전국 공작대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머리털이 쭈뼛섰다. 인도라니. 그것도 우리 독립운동사라니. 처음엔 잘 믿어지지가 않았다. 무지를 책망했고 동시에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자긍심이 솟았다. 보통 여행에선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었다. 레드포트의 고목 하나, 허물어져가는 건물 하나, 현지인들의 표정 하나까지 모든 게 다르게 다가왔다. 대원들은 이 빈 성터 어디쯤에 머물렀던 걸까? 거기서 그들은 매일 밤 어떤 별을 보며 고향을 그려보았을까? 지식이 더해지고 관점이 바뀌자 델리의 유명 관광지는 이렇듯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영국의 식민지를 겪은 인도인과 영국군, 그리고 자신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레드포트는 역사의 모순이자 내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KBS 오디오북.
2. 멕시코. 멕시코 서문. 돌아올 수 없던 사람들. 내 집에서 남의 싸움을 지켜봐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이 돼버린다. 주변국의 헛기침 한 번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초라한 처지. 1894년 서해 풍부 앞바다에서 시작된 청일전쟁은 조선의 나약함을 잘 보여주는 예다. 급기야 1904년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일전쟁까지 발발한다. 고종은 무기력했고 정쟁만 일삼던 위정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바빴다. 그러던 중 1905년 4월 제물포에서 상선 한 척이 출항한다. 1033명의 사람들이 좁은 선실을 가득 채웠다. 누군 부모의 손을 잡고 배에 올랐고 누군 홀로 선실의 자리를 잡았다. 이들이 향한 곳은 묵서가라 불리는 멕시코였다. 그 누구도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배 안은 눈뜬 장님들로 가득했다. 아무도 나라를 떠나겠다는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민 브로커가 저지른 불법을 탓하는 사람도 없었다. 신문에 버젓이 광고까지 내며 이민자를 모집하던 이들은 무사히 제물포를 떠나며 아마 야릇한 미소를 지었을 거다. 멕시코에 도착한 한인들을 반긴 건 이들을 값싸게 부릴 수 있는 농장주뿐이었다. 말에 올라 그들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농장주들은 매의 눈으로 힘이 세고 빠릿빠릿한 사람들을 하나둘씩 골랐다. 더러는 가족끼리 생이별을 해야 했다. 인간시장이 따로 없는 애잔한 풍경이지 않았을까. 뒤늦게 이 선택을 후회해본들 바꿀 수 있는 게 없었다.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더듬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만이 눈에 밟혔다.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거란 헛된 꿈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메리다 주변 애니깽, 우리말로 용설란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1에서 2미터이고 다육질이 2, 30개가 달린다. 5, 6년 지난 잎에서 섬유를 추출한다. 잎은 두껍고 청백색이며 끝과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 멕시코에서 많이 재배하며 한인들이 애니깽 농장에서 일할 당시에는 선박에서 쓰이는 밧줄의 원료가 됐다. 지금은 주로 술을 빚는 용도로 쓰인다. 농장으로 뿔뿔이 흩어진 한인들은 그렇게 4년간의 계약 노동을 시작한다.